내 자신은 옳고 그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남의 장단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아야지. 서리 앞에 입 지듯이 나쁜 생각 떨어내고 비 온 뒤에 띠 자라듯 착한 마음 길러야지. 안녕하세요. 고전읽기 이희구입니다. 신몽삼이 지은 이 시의 제목 뭘까요? 바로 그냥 한번 읊어봄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죠? 이제 정말 새해예요. 한 살 더 먹는 거 확실하죠? 근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나쁜 생각 다 떨쳐내고 착한 마음 길러야죠. 우리도 그냥 한번 읊어보면서 새해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고전읽기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문자 참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우물정의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들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예술공장 쇼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 이승철 시계. 고전읽기 2월에는 사기 10전 한 권을 읽어보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이 됐어요. 역시 김영수 선생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거 사기 10전 저와 방송하시니까 어떠세요?
더 읽어야 되는데.
더 읽어야 되는데 아쉽죠. 예.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기에 나오는 사람 숫자만 4천 명이 넘어요. 주인공들 200명이니까 한 시간에 한 사람씩 읽어도 네. 200번을 읽어야지. 주인공들만.
불만이시군요. 선생님. 아쉬우신 거죠?
잘 사기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겠죠. 뭐.
자,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 역사상에 정말 가장 긴 혼란기였다고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하고 이러다 보면은 백성들의 삶, 뭐 군주들의 삶도 그렇고 다 피폐했을 것 같아요.
뭐 보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어떡해요? 예.
춘추전국 시대는 한 550년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어느 정도 있었냐 그러면 약 500회 기록에만.
예. 예.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소한.
네.
그에 따라서 국제회담. 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전후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기록에 남은 전후회담이 약 480여 차례. 여기에 이제 외교 전문가들, 우리가 얘기했던 예. 유세가들을 비롯한 예. 외교 전문가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통일로 가는 대세이다 보니까.
네.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각종 정책들
네.
또 수많은 발명들
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
네.
이런 다양한 다양성이 여기에 함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550년간을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황금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는데
예.
철기 문화가 이제 보편화됩니다.
아, 왜 무기 때문에 그런가?
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기고 또 하나는 농기구.
아.
농업 생산이 주요한 생산 방식이었으니까
네.
철제 농기구를 발명하고 개선시킴으로써
네.
이게 새로 된 농기구는 일단 땅을 깊이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깊이 파면은 씨앗을 심어도 수확량이 많아지죠. 여기에 뭐가 발명이 되냐 그러면 우경이라고 해가지고 소를
예.
예. 철제 쟁기를 예. 넣어가지고 더 깊이 팔 수 있는 우경이 보편화됩니다.
그때 당시에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인구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네요.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도시가 발달합니다. 이 도시 발달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네.
많은 인구가 많았던 도시 같은 경우는 한 50만 정도가 됐대요. 2000 한 3, 400년 전에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지금 하면은 뭐 메가급이죠. 그러니까 천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네. 각국의 수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천만 명이 넘는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다. 예.
사마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흘리는 땀 때문에 비가 내릴 정도였다.
비유가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입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글심?
글심?
예.
그래야 되나? 근데 공자, 맹자, 준자, 노자, 뭐 장자도 이때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그때 사람들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사상을 펼친 게 좀 각각 다른데 이건 좀 정확하게 지금 한번 나눠볼까요?
정확하게는 자신 없고요.
자신 없어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네. 공자님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인의 예지 같은.
네. 네 이런, 인의 예지. 예,
그다음에 믿을 신자도 좋고요. 네. 예, 인의 예지신 같은 사상을 강조했던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각.
예.
그다음에 엄격한 법,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한비자 얘기하면서.
예.
엄격한 법의 집행을 강조한 한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과 사상. 이런 것보다 억지로 일하려고 일삼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예. 예.
원래 인간이 태어났던 본연의 모습을 되찾으라 라고 주장했던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각.
네.
그 다음에 평화사상을 실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대. 예. 이게 이제 묵자라는 사람인데 요즘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상가입니다. 보편적 인류애, 뭐 우리 박애 정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그리고 싸우지 마라.
네.
예,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일빛자 싸울 전자를 썼던
비전.
예, 요즘 쉽게 얘기하면 반전 사상이 되겠죠.
네.
묵가. 그 당시에는 요 네 개의 제자가 가장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뭐 나머지 음양가라든지 명가라든지 심지어는 뭐 잡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가는 중국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정착이 되고 사마천 당시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종교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유교로 확립이 됐고
네.
그다음에 도가는 중국의 민중 종교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도교가 성립돼 근간이 도가에서 나오게 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숨차네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받아 써가면서 이해가 속속 됐으면 참 좋았을 걸. 지난주에 저희가 중리제자 열전 이야기 조금 했잖아요.
네.
아, 공자나 노자 같은 다른 사상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공자가 가장 길죠. 네, 사마천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 제자 열전까지 남겼으니까 그리고 격도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열전에 들어가 있는데 공자만 세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자에 관한 기록이 가장 상세하고요. 그다음에 노자는 한비자하고 같이 엮여져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사상가들 맹자, 뭐 숭자 이렇게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 비교적 비중이 있는 편이고요. 맹자하고 순자가 나머지는 짤막짤막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퀴즈 나갑니다. 맹상군은 지위와 재주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과 함께한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식객삼천, 2번 식객 모집.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께 믿음사에서 사기열전 상하권 세트 드리고 두 분께 스파이용권 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맹상군은 지위와 재주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뜻의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은 식객삼천, 2번은 식객모집.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주세요. 한 분께는 미눔사에서 사기열전 상하권 세트 드리고 두 분께 스파이용권 드립니다. 맹자, 우리에게는 이제 친한 이름이죠.
어머니가 더 유명하죠.
사기열전에는 맹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맹가는 추나라 사람이다. 그는 자사의 제자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맹자는 학문의 이치를 깨우친 뒤 제나라 선왕을 섬기려고 했지만 선왕이 자신의 주장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양나라로 갔다. 양나라 해왕도 맹가의 주장을 입으로만 찬성하고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의 주장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실제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진나라는 상황을 등용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을 강화했으며 초나라와 위나라는 오기를 등용하여 싸움에서 이겨 적국을 약화시켰다. 제나라 위안과 선왕이 손빈과 정기 같은 인물을 기용해서 세력을 넓혔으므로 제후들은 동쪽으로 제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천하는 바야흐로 합정과 연행에 힘을 기울이고 남을 침략하고 정벌하는 것만을 현명하다고 여기는 때였다. 그런데 맹자는 요인금과 순인금과 하은주 세대 성왕들의 덕지만을 부르짖으므로 가는 곳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자는 물러나 제자 만장의 무리와 시경 서경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공자의 사상을 서술하여 맹자 7편을 썼다. 그의 뒤를 이어 추자의 무리가 나타났다. 제나라에는 추시성을 가진 학자가 셋이 있었다. 시대가 앞선이는 추기이다. 그는 검은고를 타는 것으로 제나라 위왕을 만나 벼슬을 구했으며 곧바로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여 성우에 봉해지고 재상의 인수를 받았다. 그는 맹자보다 앞시대 사람이다. 그 다음은 추연이라는 학자로서 맹자보다 후대 사람이다. 추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후들이 사치스럽고 음란해져 덕을 숭상할 수 없으므로 시경 대야편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여 일반 백성에게 펼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래서 음양의 소멸과 성장, 변화하는 이치와 기이한 변화를 깊이 관찰하여 종시와 대성편 등 10여만자를 지었다. 그의 학설은 넓고 커서 종잡을 수 없고 일반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는 먼저 반드시 주변의 작은 일을 살핀 뒤에 이것을 추론하고 확대시켜 무한한 곳까지 이르렀다. 시대를 살필 때도 먼저 현재부터 시작하여 태고의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서술하였는데 이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대개는 세상의 흥암과 쇠암을 논하고 이로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멀고 혼돈스러워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시대까지 이른다. 지리적인 면을 살필 때에는 먼저 중국의 이름난 산과 큰 강, 깊은 계곡의 새와 짐승, 물과 뭇에서 번식하는 것들, 각종 물건 중에서 진귀한 것을 열거하고 이로부터 유추하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나라 밖의 사물까지 논했다. 또한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차례대로 움직여 각 시대에 알맞은 국가의 정치가 각각 이루어지며 길하고 흉한 조짐이 이에 부합되고 상응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자들이 말하는 중국이란 천하의 81분의 1을 차지할 뿐이다. 그들은 중국을 적현신주라고 이름하였다. 적현신주 안에는 저절로 구주가 있었다. 우임금이 정리한 구주가 바로 그것이지만 본래 추연이 말한 9개의 주로 셀 만한 것이 못 된다. 중국 말고도 적현신주와 같은 것이 9개나 있는데 이것이 구주이다. 거기에는 비해라는 작은 바다가 있어서 구주 하나하나를 에워싸고 있다. 백성과 짐승들이 서로 통할 수 없는 하나의 독립된 구역을 이룬 것이 한 주이다. 이러한 주가 9개 있고 끝없이 넓은 바다가 그 밖을 에워싸고 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끝이다.
추연의 학설은 다 이런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 결론을 요약하면 반드시 인위와 절약과 검소, 군주와 신하, 위와 아래, 육친 사이의 일로 귀착되는데 그 시작은 너무 크고 넘친다. 왕후나 귀인들은 취연의 학설을 처음 들을 때는 몹시 놀라 감화되는 듯하나 그 뒤로 실행할 수는 없었다.
생각만큼 이 맹자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진 않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좀 넣어주시지. 맹자만큼 못했던 거야.
맹자하고 순자가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우냐 그러면 다 유가계통이에요.
예.
근데 이 유가 순자 밑에서 나중에 법가들이
예.
나와요.
예예.
그래서 맹자는 유가 우파. 순자는 유가 좌파.
좌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파 좌파로.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우리는 하도 그것 때문에 많이 튀어서.
그렇게 빨리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사상적인 측면에서 놓고 네. 봤을 때
네.
맹자보다는 순자가 법가 쪽에 가깝고 조금 과격하죠. 그래서 법가의 주요한 인물들이 순자 밑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뭐 출시성을 가진 새 학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추연 이런 인물들은 이제 음양오행설을 주장했던 음양가 같은에 속하는 인물들인데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변종유세가
변종유세가
예, 권력보다는 네. 자기 생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사람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내 얘기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굉장히 쿨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야. 다만
예.
논리 자체가 상당히 그 어려워요. 모든 음양오행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해하기도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운 이야기들 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네.
지적 호기심이나 만족감 예. 때문에 허영심 예. 이런 것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아주 활동을 합니다. 그 행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마천이 선별해서
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록해놓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상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신도는 조나라 사람이며 전변과 접자는 제나라 사람이고 완연은 초나라 사람이다. 이들 모두가 황제와 노자의 도덕에 관한 학술을 배워 나름대로의 견해에 따라 도가 사상을 체계화했다. 이렇게 해서 신도는 글 12편을 썼고 환연은 상편과 하편을 지었으며 전변과 접자도 도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추석은 제나라 추자일파로서 그도 추연의 학설을 많이 받아들여 글을 썼다. 따라서 제나라 왕은 그들의 학설에 흡족하여 순우곤 이하 모든 학자에게 열대부라는 자규를 주고 번화한 길가에 높은 문이 달린 커다란 집을 지어 살게 하면서 존경하고 총애했다. 제나라 왕은 천하의 제후들과 빈객들에게 제나라에서 천하의 현명한 선비들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순경은 조나라 사람인데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나라에 건너와 학문을 닦았다. 추연의 학설은 광대하며 변론에 뛰어났고 추석의 학설은 매우 완벽하지만 실행하기 어려웠으며 순우곤과는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때때로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나라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칭송해서 하늘을 말하는 추연, 용을 아로새긴 듯 문장을 꾸미는 추석, 곡과를 지지는 순우고온이라고 노래했다. 전변의 문인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제나라 양왕 때에는 순경이 가장 나이 많은 스승이었다. 제나라에서는 열대부 자리가 모자라면 그때마다 채워 넣었는데 순경은 세 차례나 재주가 되었다. 제나라 사람 중에서 어떤 이가 순경을 참소하자 그는 초나라로 떠났다. 초나라의 춘신군은 그를 난릉의 현령으로 임명했다. 춘신군이 죽자 순경도 관직에서 쫓겨났지만 이 일로 집안 대대로 난릉에서 살았다. 이사는 일찍이 순경의 제자였는데 훗날 진나라 재상이 되었다. 순경의 시대에는 세상의 정치가 혼탁했으며 멸망하는 나라와 난폭한 군주가 잇따라 나오고 성인의 기본적인 도리를 닦아 몸으로 실천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무속에 빠져 기륭 화복의 징조를 믿고 못난 유학자들이 하찮은 일에 얽매이며 장주 같은 이들이 우스갯소리 주장으로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했다. 그래서 순경은 유가, 묵가, 도가의 학설이 펼쳐진 결과 이룬 것과 실패한 것을 살펴 차례로 정리해서 수만자의 책을 남기고 죽었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난릉에 묻혔다. 조나라에서는 공손용이라는 자가 나타나 견백동의의 변을 주장하였으며 또 법가인 극자의 견해가 있었다. 위나라에는 이회가 있었는데 땅의 힘을 다 이용하도록 가르쳤다. 초나라에는 시자와 장로의 책이 있었고 아에는 우자라는 이의 책도 있었다. 맹자에서 우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의 책이 많이 있어 그들의 전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묵적은 송나라의 대부로 전쟁에 대비하고 성을 지키는 기술에 뛰어났고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는 그가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도 하고 나중 사람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콕 찍어서 선생님께서 이 사람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좀 전에 이제 순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 좌파. 네. 그 밑에서 법가가 나왔다. 네. 네. 이거 기억해 두시면은 유익할 것 같고요.
네.
이 또 유머러스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순우곤 같은 인물은.
네, 순우곤. 네,
대단히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충고할 때도 네. 수수께끼를 낸다든지. 왜 대놓고 바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권력자들.
근데 또 임금하고 수수께끼 풀고 그러는 것도 좀 채통없어 보이지 않나?
그때 사람들, 또 그러니까 임금의 취향을 잘 헤아려야 되죠. 제 나라 사람인데,
네.
제 나라 위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을 술에 빠지고 여자들하고만 놀아요.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우곤이 위양을 찾아가지고 충고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얘기했다가 또 이제 치도원을 당할 것 같으니까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하나 들 테니까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호기심이 가잖아요.
네. 그래 해먹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궁궐 앞마당에 네. 이런 모를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둥지를 틀었는데 이놈의 새가 어찌 된 일인지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네요. 어떤 세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든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멋진 새가 한 마리 날라 들어왔는데 울지도 네. 않고 날지도 않는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을
빚대니. 예, 예.
그랬더니 왕이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괜찮네.
그 새가 3년 동안 울지 않았다면
네.
한번 울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이고 한번 날았다 하면 하늘까지 솟구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다려라. 괜찮다. 그런 얘기죠.
괜찮네요. 나중에 진나라 재산까지 됐다는 이사 이야기도 나오죠.
이사는 상당히 네. 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네. 네. 이 인물은 조금 그 분석해 볼 만한 인물인데
네.
원래 말단 공무원을 했어요. 관리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우연히 그 창고에 사는 곡식 창고에 사는 지하고 시궁창에 사는 지가 보이는 행태를 반응을 보게 돼요.
똑같은 쥐인데
네. 시궁창에 사는 쥐는 사람만 옆에 가까이 가도 또는 다른 조금만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 창고에 사는 쥐는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다가가도 대안이 곡식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안 내요. 네.
그래서 이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네. 쥐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늘
예.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그렇죠.
나 출세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름 아닌 순자를 찾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다 마치지 못하고
네.
공공하고 비천하게 사는 건 나는 견딜 수 없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진나라로 건너가게 되고 여부리 밑에서 식객 노릇을 하다가 여부리 추천을 받아서 진시황의 측근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 비참하게
예.
예,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출세 지향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예.
결국은 북이 영화가 가져다주는 그림자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떨치지 못하고 거기에 목을 매달다가 결국은 아들과 더불어서 허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 죽는 출세지향주의자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 많아요. 예.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나갑니다. 맹상군은 지위와 재주를 가리지 않고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해주는데요. 무수히 많은 사람과 함께한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식객삼천, 2번 식객모집. 50번의 유료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께 민음사에서 사기열전 상하건 세트, 그리고 두 분께 스파 이용권 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소라, 바람이 분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 FM 고전읽기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요, 민음사에서 나온 사마천의 사기 열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인재들의 활약이 굉장히 괜찮았던 시기였어요. 그렇다면 많은 인재들 가운데 이 진짜 가려서 뽑는 능력도 필요한데 어떻게 했을까?
시험 봤다 기록은 없고요.
네. 네.
예. 가려서 뽑았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이력서 들고 들어오면요. 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다 받아줍니다.
인재란 인재는?
네. 이걸 이제 양사풍속이라고 하는데 네. 선비를 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기르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전국시대 때 4명의 공자가 있었어요. 이걸 예. 전국시대 사공자라고 하는데
예, 사공자.
맹상군, 춘신군, 신릉군, 네. 평원군. 이 네 사람이 자기 밑으로 식객 3천을 거느렸다라는 예. 얘기가 전해옵니다. 기록에.
네, 그렇죠.
밑에 3천 명씩 인재를 거느리고 있는데 네. 이름도 다 기억 못했을걸요 아마.
그럴걸요. 네,
일단 받아주고 봅니다. 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 식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기 편이잖아요.
네,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는 거죠.
예. 네. 종종 이 뭐 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객을 또 정치를 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한 적도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
우리나라 정치도 뭐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개파.
네.
이게 우두머리 밑에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많죠,
이게
많죠.
옛날에 이 시대의 식객하고 비슷합니다.
그 모양을 뽐단 거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네. 선구자들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맹상군의 이야기를 사마천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낭독으로 들어봅니다.
진나라 소왕이 맹상군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자기 아우인 경양군을 제나라의 볼모로 보내어 맹상군을 만나자고 했다. 맹상군이 초대를 받아들여 진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빈객 중에서 그가 진나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가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맹상군은 듣지 않았다. 소대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 저는 밖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에 나무인형과 흙인형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인형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는 허물어질 거야 라고 말하자 흙인형이 나는 원래 흙에서 태어났으니 허물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는 어디까지 떠내려가야 할지 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나라는 호랑이나 이리처럼 사나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굳이 가려고 하시니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흑인형의 비웃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맹상군은 진나라로 가려던 생각을 그만두었다. 제나라 민원 25년에 왕은 결국 맹상군을 다시 진나라로 들어가도록 했다. 진나라 소왕은 맹상군을 곧바로 진나라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진나라 소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맹상군은 훌륭한 인물로서 제나라의 일족입니다. 지금 그를 진나라 재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제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진나라의 이익을 뒤로 미룰 것입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진나라 소왕은 맹상군을 재상으로 삼으려던 생각을 그만두고 그를 가두고 계략을 짜내 죽이려고 했다. 이에 맹상군은 사람을 시켜 소왕이 아끼는 첩에게 가서 풀어주기를 청하도록 했다. 소왕의 첩은 맹상군이 가지고 있는 여우 겨드랑이 흰 털로 만든 가죽옷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때 맹상군은 여우 겨드랑이 흰 털로 만든 가죽옷을 한 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값은 천금이나 되고 천하에 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나라에 와서 소왕에게 이미 바쳤고 또 다른 옷은 없었다. 맹상군은 고민에 쌓여 빈객들에게 널리 그 대책을 물었지만 시원하게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맨 아랫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의 흉내를 내어 점도둑질을 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우 가죽옷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그는 개의 흉내를 내어 진나라 궁궐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 전날 소왕이 바쳤던 여우 가죽옷을 훔쳐 돌아왔다. 맹상군이 이것을 진나라 소왕의 첩에게 바치니 소왕의 첩이 맹상군을 위해 소왕에게 말하자 소왕은 맹상군을 풀어주었다. 맹상군은 풀려나자 바로 말을 몰아 달아났다. 국경 통행증을 위조하고 이름과 성을 바꿔 국경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함곡관에 다다랐다. 진나라 소왕은 뒤늦게 맹상군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그를 찾았으나 이미 달아난 뒤이므로 사람을 시켜 말을 달려 그를 뒤쫓게 했다. 한편 맹상군은 함곡관까지 왔지만 국경의 법으로 첫 닭이 울어야만 객들을 내보내게 되어 있었다. 맹상군은 뒤쫓아오는 자들이 닥칠까봐 어쩔 줄을 몰랐다. 빈객 가운데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자 근처의 닭들이 다 울었다. 그래서 통행증을 보이고 함곡관을 빠져나왔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말로 맹상군을 뒤쫓던 진나라 사람들이 국경에 이르렀으나 맹상군이 이미 빠져나간 뒤이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처음 맹상군이 좀도둑과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빈객으로 삼았을 때 다른 빈객들은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맹상군이 진나라의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그를 구하였다. 그 뒤 빈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 깊이 맹상군을 따르게 되었다. 맹상군이 일행과 함께 조나라를 지나자 조나라 평원군은 맹상군을 빈객으로 대접했다. 조나라 사람들은 맹상군의 사람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몰려나와서 그를 보았는데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설공은 키가 훤칠한 대장부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제 보니 훅 불면 날아갈 듯한 아주 왜소한 사내구만.
맹상군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자 그와 함께 길을 가던 빈객들이 수레에서 뛰어내려 칼을 빼서 수백 명을 베어 죽이고 마침내 현 하나를 없애버린 뒤에 떠났다.
맹상군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렇게 식객들이 충성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단 공평하게 대해야죠. 네, 맹상군은 밥 먹을 때도 자기 반찬하고 네. 식객들 반찬하고 똑같았다고 얘기해요. 같이 먹었어요. 네.
인간 대접을 해줬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또
그 일단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오면은 네. 그냥 일단 받아줬죠.
뭐 재주나 능력 이런 걸 뭐 딱히 뭐 까칠하게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이런 사공자들은 네. 그 자기 옆에 네. 이런 인재들을 일일이 명단을 기록하고 특징을 기록하는 또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네. 뒤에서 숨어서 두 사람 대화를 듣고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가서 선물까지 미리 보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자기 곁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한 거죠.
네. 내 편? 네. 혹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계기, 목적?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국 시대가 들어오면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들 유동이 굉장히 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제 부국강병, 경쟁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임금 입장으로 임금 하나만 가지고는 이런 인재들을 전부 다 망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런 공자들, 유력가들 사이에서 네. 유력가들이 인재풀을 형성을 해서 네. 조정에다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게 되는 거죠.
자, 3천 명의 식객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부업으로 돈놀이까지 해야 했다는 맹상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업까지는 아니고요. 네. 맹상군은 아, 근데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네. 3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밥 먹는 장면 한번.
정말 네. 아유 힘들죠 그거는. 심지어 이게 저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회수가 잘 안 돼서 돈이 떨어져 갔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일단은 자기 이제 봉지가 있잖아요. 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의 땅 대개 이제 공을 세우면 임금들이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때는요. 네.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자기가 받아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경제력을 확대시키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 때도 있고 풍년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백성들이 어려울 때 자기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못 갚죠. 못 네, 그런 거지. 이게 네. 무슨 뭐 돈놀이를 했다. 이게 거의 대금업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자, 식객 중에서 풍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낭독에 들어가 있네요.
예, 맹상군의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기는 대표적인 식객입니다.
네.
맹상군은 풍환을 불러 이 일을 부탁했다. 빈객들은 내 어리석음을 모르고 다행히 몸을 맡긴 분이 3천명이나 됩니다. 봉읍의 조세 수입만으로는 내 도저히 빈객들을 대접할 수 없어서 설당 사람들에게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좀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설당에서는 해마다 조세가 들어오지 않고 백성 대부분이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빈객들에게 식사마저 접대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책임지고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 풍환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떠난다는 인사를 하고 설당에 이르러 맹상군에게 돈을 빌린 자들을 불러 모아 이자를 10만 전이나 거두었다. 이 돈으로 많은 술을 빚고 살찐 소를 사들여서 돈을 빌려간 자들을 불렀다. 이자를 낼 수 있는 자도 모두 오게 하고 이자를 낼 수 없는 자도 다 오게 했다. 모두 돈을 빌린 차용증서를 가져오게 하여 이쪽 것과 맞추어 보고 함께 모일 날을 정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소를 잡고 술자리를 열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자 가지고 온 차용증서를 전처럼 맞추어 보고 나서 이자를 낼 수 있는 자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날을 정하고 가난해서 이자를 낼 수 없는 자에게는 그 증서를 받아서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말했다.
맹상군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까닭은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도 본업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자를 요구한 까닭은 빈객들을 접대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유한 사람에게는 갚을 날을 정해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용증서를 불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마시고 드십시오. 이런 군주가 있는데 어찌 그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모두 일어서서 두 번 절을 했다. 맹상군은 풍환이 차용증서를 불살라버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자를 보내 풍환을 불러들였다. 풍환이 들어오자 맹상군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나는 빈객이 3천명이나 되기 때문에 설당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오. 나는 봉읍이 작아 세금 수입이 적은데 백성 대부분은 때가 되어도 그 이자를 내지 않고 있어. 그래서 빈객의 식사에 소홀할까 봐 선생에게 그것을 책임지고 거둬들이도록 부탁했소. 그런데 선생은 돈을 받아서 곧바로 많은 소와 술을 마련하고 차용증서를 불살라버렸다고 들었소.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풍환이 대답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술과 소를 많이 마련하지 않고는 돈 빌린 사람을 다 모이게 할 수 없고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유 있는 자에게는 갚을 날짜를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차용증서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이자만 더욱 쌓여갈 뿐이라 성급하게 독촉하면 바로 달아날 테니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성급하게 재촉하여 돌려받지 못한다면 위로는 군주가 이익에 눈멀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꼴이 되고 아래로는 백성이 빚을 갚지 않으려 군주를 떠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을 격려하고 군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차용중서를 불살라 받을 수 없는 빚을 없애 서울 땅의 백성이 군주를 가까이하고 군주의 이름을 칭송하게 하려고 한 일입니다. 당신은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맹상군은 손뼉을 치면서 칭찬하고 고마워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빈객을 이렇게 대접한 보람이 있었어요. 풍한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렇죠. 네. 당장 네, 네. 급한 돈 몇 푼이 아니라
네.
인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풍한이 일깨워준 셈이죠. 리더는 인심을 얻어야만이 그쵸.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돈이 아니고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맹상군은 근데 우리처럼 배신감도 느끼고 뭐 또 후회도 했을 거고 의심도 하고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사람을 다스리는 이 비법이 괜찮은 사람이었죠?
네. 예. 일단은 좀 맹상군도 네.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네.
자기가 이제 조정에서 임금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네. 벼슬을 잃게 되자 식객들이 다 떠나요.
권력을 잃는다고 그 사람을 그냥 모든 게 다 잃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안이 그 재주를 발휘해서 또 예. 맹상군의 직위를 복귀를 시켜줘요.
네.
그랬더니 식객들이 또 돌아오고 싶어하는 거죠. 그랬더니 맹상군이 나 이놈들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존심.
네. 그랬더니 풍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사 이치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리더가 그 정도 포용하지 못해가지고서는 네.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네. 아 선생한테 좋은 얘기 들었다 해서 네. 다시 식객을 받아들이죠. 이게 맹상군의 뛰어난 점 가운데 하나고 그 당시 리더들의 네. 모습입니다. 상당히 네. 쿨하죠. 그죠?
예. 선생님 치사에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게 있던데.
뿐만 아니고 그게 예, 리더하고 밑에서 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차이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나도 남의 집 밥 먹어야지.
그러네요.
밥 못 먹여주죠. 예.
아,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 참 재밌습니다. 아니,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환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린스,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미늠사에서 사기 열잔. 공연 선물은요, 웃고 즐기는 사이 돋아있는 새 삶을 발견할 종합 퍼포먼스 쇼, 예술공장 쇼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자, 정답은?
식객 3000.
네, 식객 3000 정답이었고요.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을게요. 확인하시고 주소하고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진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끝곡은요. 김현철의 연애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